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지 한 130년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미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고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또 교육기관을 세우고 의료기관을 세우고 또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이런 가운데 일제 식민지 36년을 이제 거치면서 1948년 8월 15일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성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성경에 손을 얻고 그러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길래 네이버 검색을 해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거기 가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해방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가치의 토대를 둔 국가 재건을 이제 주장한 요인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미국을 통해서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3부 요인들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그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를 도와준 특히 6.25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도와준 구미의 여러 나라들 보니까 다 기독교 국가구나. 또 미 군정을 펼 때 군정이 아주 우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해주고 이런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위기감 이런 모든 것들 이걸 다 종합정리해보니까 예수님 믿는 그런 방법뿐이 없구나. 지금부터 7, 80년 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6.25 전쟁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인들, 반공주의자들, 또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동족 상잔의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남한에 남아있는 이 교회들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 정신을 투철히 가져야 되겠다. 또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현세 구복적인 신앙이 강조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기복신앙. 이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 80년대는 한국 기독교가 유례 없는 그런 성장을 한 이와 같은 기간인데 교회와 교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3년에 한국 종교사회연구소가 통계를 냈는데 교회 수가 1950년에는 3,114개밖에 없었는데 1990년에 35,819개가 돼서 40년 동안 교회 숫자가 무려 11배가 증가했다. 아마 지금 한 5만 개쯤으로 이렇게 이제 증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보고서 보니까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은 8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90년대 들어서 그 기세가 급격히 둔화가 되었고 90년대 중반을 지나서면서부터는 중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세의 증가는 거의 모든 교파에 걸쳐서 나타냈는데 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오순절교회, 다시 말해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 나와 있어요. 급성장한 교회의 활력과 자신감은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했던 1984년을 전후해서 최고조에 달했다. 그 뒤 90년대에는 교인 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수가 861만인데 95년에 비해 14만 명이 감소하고 지금도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같은 기간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는 75%나 성장하는 이와 같은 대조적인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교회 성장의 사회적인 배경, 70년대 우리가 못 사니까 새마을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제 개발을 이제 하다 보니까 괄목할 만한 그런 그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의 아랫부분에 놓여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불안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이런 형편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특히 도시 속에서 소외감과 정체성의 위기를 느낀 사람들에게 종교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좋은 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래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여 근대적 개인주의와 잘 어울렸던 기독교,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기독교는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이런 그 근대적인 근대인이 추구하는 게 개인주의인데 이게 잘 어울렸던 기독교는 한국에서도 전통사회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불교, 유교, 무교 이런 것들보다 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돼서 촌에서 다 올라와서 도시화가 진행이 될수록 기독교가 발전하는 이와 같은 양상을 이게 띠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60년대 이후 한국에서 기독교나 불교뿐 아니라 여러 신흥 종교들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현세적인 복을 약속한 종교나 교파일수록 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준다고 하는 대로 다 몰려갔다는 거예요. 복준다고 하는 대로 주여 삼창하고 뭐 해서 삼박자 구원하고 뭐 해서 복받는 데인데 다 몰려간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공하도록 긍정적으로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고 천만 원 갖다 바치면 오천만 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준다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교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했던 교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여기 이분이 쓴 거예요. 유인할 수 있었다.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그 다음에 성공복음, 풍요복음 등 자본주의화된 축복의 메시지는 이 시기에 크게 번창한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복받는다, 잘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단이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 특히 교회가 부흥 발전했다는 이런 거를 다룬 그런 기사에서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요약을 하면 해방 전후부터 시작해서 한 지난 한 7, 80년 동안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해방 당시 아마 전 우리 국민의 모르겠는 2% 정도, 3%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보시면 너무나 많은 병폐를 지금 교회가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 사람들이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 뭐 성공의 복음, 풍요의 복음 해서 나오는 게 한마디로 기복 신앙이거든요. 기복. 교회 오면 이 십자가 앞에 놓고 쭉 하고 이렇게 하고 저 빌딩을 살 수 있도록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아이가 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게 그 기도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저 복주머니 하나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게 기복 신앙이에요. 이게 기복 신앙. 이걸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크다 보니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오순절 신비주의. 예. 이게 물질 세상 이거 갖고는 좀 안 되고 뭔가 신비한 게 또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방언 한다 그러고 병을 고친다 그러고 지금 여기 저 베니인 지금 나와가고 그냥 장풍을 불어갖고 그래갖고 그냥 뒤로 쓰러지네. 나 쓰러지고 쓰러지는 사람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뒤에서 캐처가 있어서 캐처가 받고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지금 넘쳐나고 있고 신사도 운동하고 명상하고 요가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널리 퍼지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또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또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또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 목사가 저 이단 판전 받은 목사인데 동성애 찬성, 교회에서 다 동성애 다 찬성해야 된다 그러고 LGBT 이거 다 찬성해야 된다고 이러고 낙태 찬성하고 심지어 지금 교회 목사들의 30-4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신학자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주장하고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CBS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지금 사회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CBC 가서 그냥 한번 보시면 이게 교회에 지금 현 주소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금방 볼 수가 있어요. 복 준다 그러니까 여기 유명한 어디 교회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이나 부산부터 해서 KTX 타고 와서 제목이 7천 명이 넘는 예배당이 꽉꽉 찬다. 어느 때 해요? 입시할 때 가서 우리 아들 좀 해달라고. 에이,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특세하고 또 그 옆에 가면 어느 딴 교회 특세인데 여러분 무슨 목사가 힘이 있어서 손을 대면은 안수하면 병이 낫고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회에 저기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좀 무릎 꿇고 목사로부터 한번 좀 뭘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신년 되면 또 나와서 목사한테 다 헌금하고 그래서 목사는 그 돈 자기 거라고 해서 다 가지고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에만 지금 존재하는 이런 일들인데 철학이도 한다 그러죠. 고성방가하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도 안 빌려주고 말 그대로 교회가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저도 나가서 목사란 말을 못해요. 목사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다 본단 말. 아유 그 저게 목사야.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야. 세간의 눈이 곱지 않아요. 성추행, 횡령, 사기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 뭐 해갖고 보니까 성추행해서 징역 8개월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취업 제한이 뭐 3년이 걸리고 성 뭐 이수 그거를 몇십 시간 뭐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판사가 이제 구형을 했다고 다음 달에 이제 뭐 아마 이제 판사의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야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 교회가 이 모양이 됐으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왜 오셨어요? 우리는 이것대로 좀 믿어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것대로 그렇잖아요. 이것대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다들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다 저 모양이니까 할 수 없어서 지금 여기 서창동 이 캠퍼스에 모여서 우리라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목사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둘 다가 다 책임이 있는 거지. 목사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무지하니까 성경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저 목사가 무슨 왕인 줄 알고 목사한테 잘하면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는 줄로 알고 목사한테 돈 주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제가 좀 달고 왜 그래요? 아,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알면은 우리가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왜 어떻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좀 해야 되는가? 이 교회가 지금 14년 반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아, 그 교회 갔더니 헌금 강요가 없더라. 예배당이 아주 깨끗하고 그래도 목사가 뭐 설교를 깔끔하게 이렇게 뭐 하고 그래서 부담이 없고 그래서 이 교회를 와야 되겠다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교회가 생기고 존재하고 무엇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와서 자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야 이게 성경의 교회다.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고 싶으시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이블 빌리버라 그러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딴 거 아니야. 목사 믿는 사람 아니고 예배당 건물 믿는 사람 아니라 바이블 믿는 거. 바이블. 이 바이블 빌리버로 살다가 죽어서 바이블 빌리빙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whosoever 누구든지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것대로 믿는 게 바이블 빌리버면 그러면 단순히 구원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교회의 현실 너무나 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인도를 받고 성경 말씀을 듣고 교회를 왔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한탄이 뭔지 뭐야? 교회 때문에 힘들어 너무 죽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교회를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했는데 와보니까 그때부터 그냥 첩첩산중인 거예요. 뭐 교회가 뭐가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많은지. 그렇죠? 엄청난 모순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가나안 신도가 엄청 많잖아요. 안 나가 신도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는 기독교 자체는 싫어하지 않고 예수님도 거부하지 않는데 교회하고 목사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이나 어디 가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교회에서 너무 상식이 돼서 이루어지고, 경건해야 될 목사들이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한마디로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이건 정말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됐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운다 한 예수님의 교회를 안 하고 목사의 교회나 여러분의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한 예수님의 그 내 교회, 그 내 교회를 해야, 그래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면서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예수님 믿으니까 백성들에게 호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야, 정말 교회 다닌 사람 좋은 사람이야.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는 거야. 성도들이 호감을 받는 그런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 좋은 것들을 하게 되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더해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는 온 우주 만물을 단 6일 만에 24시간의 그 6일 만에 이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오늘이라도 한번 밤에 가서 하늘에 별들이 수조개가 넘는 그런 별들이 있는데 부딪히나 보세요.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슈퍼컴퓨터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규범을 여기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고 목사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심지어 교과서라고 하는 성경마저도 샤머니즘과 이교 사상으로 심히 왜곡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죽은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 성경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이런 성경으로 이런 샤머니즘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1611년에 영어 세상이 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표준 자태 이 바른 교과서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교과서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옛날에 이게 없었지만 한 30년 노력해서 우리가 이 교과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이 교과서가 지금 들려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 가지고 올바른 교회, 인간이기 때문에 퍼펙트한 교회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올바른 교회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캠퍼스, 서창 캠퍼스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런 상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교회를 하려면은 제사장이 뭔가 하는 거를 그거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인간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요 중간에 인간 중보자로 제사장이 꼭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듣고 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에게 답을 받아갖고 와서 인간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알리게 되고 그러면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형태의 종교, 종교 이게 구약식 유대교의 그런 그 종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뭐냐? 새 시대를 여신 거예요. 새 상속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 영어로 얘기하면 New Testament, New Testament. 새로운 상속 언약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일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휘장이,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지 못해서 대제사장만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 거칠 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돼서 인간 중보자를 끼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열리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여기 가서 보면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이렇게 돼서 아이도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어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전 성도 제사장인데 지금 현실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구약 시대에나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 교회가 열린 지가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는 인간 제사장이 없어요. 여기 이런 데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예, 천주교회. 천주교회 프리스트가 있잖아요. 지금도 프리스트가 있어서 가서 고해 성사하러 들어가서 고해하면 천주교 신부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마룻바닥 닦아라 그러면 그런 가서 마룻바닥 닦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고해 성사를 하는 저 프리스트가 있는데 저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탈을 쓴 예, 좋은 교회 지나잖아요. 저건 저런 거가 하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저거는 신약의 교회가 전혀 아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영어로 패스터예요. 프리스트가 아니고 패스터,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강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예,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다 형제 자매고 저도 형제 자매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꼴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이런 거 입고 나타나서 나는 여러분하고 클래스가 다르다, 여러분은 평신도고 나는 평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거는 신약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나타나면 이거 신약교회가 아닌 거, 이건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고 난 성직자라 그러고 당신들은 평신도라 그러고 하는 거, 이게 되면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탈피를 해야 되는 거다. 목사는 성경을 읽고 말씀 자체만을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요 시대 한국의 교회 설교 특징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는 그 주에 일어났던 신문 가지고 다 20, 30분 도배하고 맨 끝에 가서 기도하고 마치고 딴소리 하잖아요. 설교도 15분, 20분 겨우 그거 하고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강의를 해도 제가 가서 열전달 수업을 해도 50분을 수업해야 그날 한 주제를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10분, 15분 해갖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맨날 락펠러, 뭐 제이시페니, 링컨, 톨게이, 뭐 콜게이트, 치약, 뭐 마더 테레사, 성 프란시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런 사람들 다 성공했다는 이런 거, 이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고 교회로 꼬이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말씀 선포에 있지 이런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선포에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어야 자라듯이 우리 성도들의 우유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목사가 먹여야 되고,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조금 더 크면 고기를 먹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니까 관상 기도한다, 큐티 한다, 은사주의 프로그램, 알파 코스, G12 뭐 등등 인위적인 성공 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교회 안에 요가 명상까지 다 들여놔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마귀의 것들이다. 한마디로 마귀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말감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준다 그러고 뒤로 쓰러뜨리고 별짓을 다 하는, 말 그대로 마귀의 짓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니 교회 수가 이렇게 많아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고 이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처소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밖에 없었어요. 죄 짓고 그러면 다 거기 있는 제사장 앞에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시대가 바뀌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건물, 이게 성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천억 집어넣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예배당이 이게 성전이 되면 목사는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러한 구약식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절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이거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국가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예배당 가야지 성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나중에 이제 지어질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임의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대리석 바르고 뭐 해갖고 수십억 들여서 파이프 올리게 집어넣고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무슨 돌덩어리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교육하고 깨끗하게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공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여기 이런 모이는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오디토리움이라고 부르잖아요. 강당. 그러니까 학교처럼 그냥 이렇게 수수하게 짓고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면 되지. 예. 여러분 한번 이 의자를 한번 보시라고, 제 의자. 예. 의자 한번 좀 오늘 다시 한번 좀 보시라고요. 이게 내가 은퇴하고 그 다음 때까지 이게 이 교회 목사 의자인데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다 이게. 아 사도 바울이 이런 데 가서 앉았겠지. 사도 바울이나 왕처럼 이런 데 가서 앉아갖고 에헴하고 그리고 목사 노릇하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배의 목적.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좀 내가 좀 기쁨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이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러 온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슬픈 일이 있고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개나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개나 소도 주인이 나타나면 어찌나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표시하듯이.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주인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최대한 월십, 월스, 가치가 있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무슨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건 그 다음 단계고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영원토록 함께 거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해서 그 영원토록 함께 거할 그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동안에 내 주인이 기뻐하는 그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복받습니다. 그렇죠? 교회 가다가 예배는 못 드려도 가다 끝에 축도는 받고 가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축도는 받고 가라고. 아니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쭉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그냥 하늘에서 복이 막 떨어지는 그런 복 줄 수 있는 능력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신약시대 목사에게는 없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대일의 그런 그 문제예요. 그렇죠?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이와 같은 시험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 고통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고 교회 오면 그건 커다랗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100% 약속을 해 줬지만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아이가 학교에 붙고 안 붙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만사형통해서 다 좋은 방향으로 해 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무슨 복을 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슬픔도 재난도 심지어 애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해고가 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만사형통, 그렇죠?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복주의, 번영복음 이런 거,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오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면 오늘 우리 자매님이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제가 시장바닥에 가는 것처럼 교회 오면 안 된다, 등산복 입고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래도 누가 봐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의 동기와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헌금은 100% 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신정정치 국가를 했어요. 구약시대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드린 거예요. 세금. 그거 안 드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월, 6월이 또 되면 거기는 보리를 거두니까 맥주감사 헌금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5월, 6월에 무슨 보리를 거둬요. 이런 모든 구약식의 이런 절기를 가져다가 거기에 맞춰서 헌금을 강요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구약시대 신정정치시대에 이루어진 그런 그 헌금하고 또 그 헌금 봉투에다 또 도장까지 찍어주고 구멍도 뚫어주고 이게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또 11조 하면 11조 헌금 두고 냈다고 헌금 이름 불러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가증하게 여길 이런 시스템이다, 이게.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헌금 종류가 50가지는 되잖아요, 50개.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자발적인 헌금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땐 일시적인 목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아 이런 일시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 헌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금 봉투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11조 쓰고 싶은 사람 11조 쓰고, 감사헌금 쓰고 싶으면서 감사헌금 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쓰고, 이름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 안 쓰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헌금의 목적과 동기, 그 다음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상식적인 이런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오면 무언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데니까. 목사는 성경 가서 뭐 목사 겸 교사라고 돼 있어요. 패스터 앤 티처예요. 그럼 교회 오면 무언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뭐 200억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우주공간에 별들이 저렇게 그냥 질서를 이루고 이렇게 돼서 무생물이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아메바가 돼서, 아메바가 또 시간이 오래 또 지나니까 원숭이도 되고 사람이 됐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히틀러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은 크고 클수록 더 잘 믿는다, 사람들이. 그렇죠? 거짓말이 크고 허황되면 허황될수록, 또 반복해서 들으면은,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오늘 가시거든, 대폭발이 200억 년 전에 생겼으면 저 하늘에 있는 저게 다 나온 거예요. 콩에서 나온 거거든, 여기. 이게 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왔나 한번 생각해. 이건 다 어디서 나왔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여러분이 하나 또 생각을 해보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해서 한 천대쯤 올라가면 원숭이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 네, 원숭이가 될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 돌덩어리가 있는데, 진흙덩어리가 있는데, 거기 햇빛이 비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이나 갑자기 아메바가 툭 이렇게 무생명이 생명으로 딱 바뀌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개구리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말도 되고 맨 끝에 가서 사람이 된다. 오늘 그게 가능한가? 머릿속에 뇌가 있으시면 가서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뇌가 없는 사람이다. 제가 우리 학교에 가면 이제 공과대학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와서 특히 1학년, 2학년은 수업 시간에 들어와도 정신 안 차리고 딴 것만 생각하고 그래. 이렇게 세워서 얘야, 이 머리 왜 달렸냐 이렇게 물어. 머리는 왜 달렸냐. 염색 많이 하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 염색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준 거다. 정신 잘 차리라고 오늘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내 친척이냐. 아, 지금 가보세요. 세상 나가면 거의 95%가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야 되냐. 우리 교회 오면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가서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장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에너지를 불어넣으니까 시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된 이후에 모든 게 보존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1장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래들 만들고 여러 가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만드시고 모든 날짐승을 그것대로 만드니까 참새는 참새를 낳고 닭은 닭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지금 이 시간에 원숭이도 원숭이만 낳지 원숭이가 사람 낳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게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비과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게 진짜 과학이고 노벨상 받았다고 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창세기를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창세기를 안 가르치니 이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느 자매님하고, 자매님은 대학 교수님인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퇴할 때까지 다 돼가는데 목사님 요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스토리더라고요. 스토리. 그 스토리가 뭐예요? 처음에 창조 스토리가 있고 구원 스토리가 있고 재림 스토리가 있어서 아 요새 요한계시록을 들어보니까 이 스토리가 딱딱 이렇게 맞아갖고 예수 믿는 도리가 뭔지를 내가 아주 요새 확실히 깨닫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죄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구원 스토리가 있고 이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의 이 스토리, 이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나오는 거를 목사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걸 믿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뭘 가르쳐야 되냐? 성경대로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소유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언론의 자유. 그렇죠. 집회 결사의 자유, 이주의 자유, 자유, 자유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으로 이게 주신 거예요. 인간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해 왔어요. 사람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다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처음 시도하고 발전시킨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 강단에서 목사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낙태 동성애 진화론 이거 가르친 거다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유물론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에게 투표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투표를 똑바로 하는 사람이 예,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겠어요? 자유를 주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유를 더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라가 지켜져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목사와 성도가 좌익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게 완전히 뭔가가 꼬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목사와 성도가 좌익이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예수님 믿고 잘못된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믿고 그런 데 가서 투표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들 때 음악 예배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볼 때 아 정말 교회는 거룩한 데구나. 참 교회 오니까 음악도 좋고 사람도 옷 입은 것도 보고 하니까 이게 시장 바닥하고 완전히 다르고 다른 데하고는 다른 데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반바지에 여러분 가서 그냥 여름에 핫팬티에 뭐 이건 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다 패션쇼를 하러 오는 거지. 이런 데서 무슨 예배가 드려지고 나와서 랩 음악에 락 음악이 그냥 꽝꽝꽝꽝 30분 동안 해서 그냥 나서 가이다 혼을 빼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 들어옵니까 그게?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를 자기 좋아서 흥이 나서 혼자 그날 디스크 클럽 가지 못한 걸 교회 와서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도 그렇고 정말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말 음악도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런 거 해갖고 정말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가 같은 거 이렇게 부르는 데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면 뭐 가르쳐요? 꽝꽝꽝꽝 대고 기타 치고 심벌자 하고 그냥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이 뭘 가르친다고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알려주고 올바른 문화를 세우고 해야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의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잖아요. 우린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많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천주교, 몰몬교, 안식교 이런 거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뭐 이런 거 다 가입을 해갖고 여러분 어떻게 불교도들하고 우리가 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같이 춤추고 장구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 데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다 같은 거 하니까 같이 하나가 되자고 해서 짬뽕으로 나가는 종교 통합하는 데는 가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진짜는 우주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습니다고 신뢰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 선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시스템,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배타적인 구원을 가리시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지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이거 되면 벌써 이건 가짜 교회다. 가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야 돼요. 왜 그래요?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굳건하게 믿는 교회가 그게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 한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 지난 30년 동안 재림이다 계시록이다 휴거다 외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없으니까 누가 등장해요? 신천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런 이단들이 등장해서 이 성도들 다 유혹을 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진리,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잘 가르치고, 저 이스라엘이 왜 1948년 저 5월에 저 땅에 돌아와서 지금 저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한 그런 때가 온다는 그런 사실을, 그거를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과서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열전달을 가르쳐요. 공기조화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교과서가 한 100개가 넘어요. 그럼 제가 어떤 교과서를 택하겠어요? 제일 좋은 걸 택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 그건 다 영어로만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 제일 좋은 거 택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거 있으면 뺏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영어로 다 된 것만 꼭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이게 이 성경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게 있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루턴이,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내걸고서 지켜온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1611년에 이 성경이 나오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쓰는 공통어의 이런 성경이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게 없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걸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자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그렇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게 돼서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고 없음이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과서가 있어야, 그래야 바른 교리가 나오고 바른 구원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야 바른 가정이 나오고 바른 교회가 나오고 바른 국가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죠.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내게 알려준 자는 너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내게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이 반석이 뭐예요?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반석, 요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결코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예수님이 세워주신 내 교회, 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내 교회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